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 지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주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제가 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먹기 전에 뭐 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그 목사님이, 물론 이제 외국 식당이니까 시끌벅적하죠. 그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제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계속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놓칠 수 없는 말씀, 놓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저 축복을 나에게 정말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 가정에 저에게 정말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멘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기도가 목사님에게 그런 축복이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든지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지만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정말 우리가 거의 2년 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첫 번째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는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일 때마다 이 단에서 기도하여 선포하는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지만 그 기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정말 복 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한명한 명마다 그 복의 결실들로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의 감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부터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부터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은 바로 누가, 룩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이 열거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이 누가가 정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모든 역사들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 그 핵심 또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누가는 여러 가지의 사실적 자료들을 추적하면서 모으면서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감동받다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저술할 때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가지의 단어로 요약합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다. 또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또한 세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네 가지의 큰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요약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생애를 이 네 가지의 큰 동사로 압축 요약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대부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첫 부분은 지난 주일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리뷰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아 맞아 그런 말씀 있었지 라고 다시금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말해줘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또 지난주일의 말씀을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리뷰하고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는 이 말씀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사도행전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언급하면서 1절과 2절 즉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야 지난주에 말씀 요약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린 거죠. 물론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럼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굴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1차적으로 2차, 3차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 본문을 보자면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 누가가 저술해서 누군가에게 써 보냈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바로 누가복음을 요약해 주는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첫 단어 물론 원어나 영어로 보면 두 번째 단어이긴 하지만 이 한글 성경으로는 바로 첫 단어로 데오빌로요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가 썼죠. 누가 썼느냐 물었는데 누가가 답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냥 자기가 어떤 기록용으로 저작용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적은 거예요. 그 목적이 누구냐 뭐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지 또는 서신서와 같은 역할을 형식을 빌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보면 테오필로스. 데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오. 그다음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사랑. 필로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쓰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다면 그럼 누가복음에는 그 자신의 누가복음을 읽을 데오빌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 카라고 그의 직함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각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또 언제 사용하죠? 우리는 보통 각하라고 하면 우리 정서상 대통령에게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사람, 영어로 보니까 most excellent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에게 붙이는 칭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은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계급이 갖는 그 위치와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왕이라는 존재를 접해보지 못했고 그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왕이니까 절해야지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 부복한 자의 마음가짐과 몸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총독, 이 각하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높은 직책에 있었던 감히 평범한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우르르 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중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누가와의 그 관계를 보면 이 계급적인 관계, 즉 수직적인 그런 조직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걸 봐요. 이것은 계급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 형제와 자매에 대한 관계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데오빌로 각하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접했던 이 데오빌로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된 성도들은 이 신분과 계급과 차별과 이 억압을 넘어선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시고 대답하는 거야. 저랑 이렇게 짠 건 아니지만 다 아시고 대답해 주신 거야. 예수님뿐인 거예요.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 이렇게 착착착착 이 계급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역의 범위, 또 사역의 책임을 맡은 자들의 직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서 힘주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누가복음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목사한테, 담임 목사님 나한테 말이야. 장로님도 아니 장로님 나한테 감히 저 또 안주집사 권사들이 아니 우리 중주자인 나에게 이 평신도가 나한테 아니 아직도 한참 어린 것이 저기 나한테 되들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게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심자랑하는 그런 터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수직적인 그 계급을 없애지 않는 한 또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극복 없이는 교회나 세상 조직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와 누가는 이런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가 진정한 주 안에서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데오빌로여 또 데오빌로 각하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허무는 사람은 아랫사람일까요? 윗사람일까요? 예, 아랫사람이 허물 수가 없죠. 윗사람이 그것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알고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를 느끼고 전환을 느끼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리는 권력, 지위, 신분, 재산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데오빌로의 이 가치 전환을 통하여서 누가에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이 계급의 이 관계가 허물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키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와서 그러한 일들을, 이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한다면 이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리뉴얼교회, 리뉴얼 세임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계급적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어주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엉켜 안고 그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소수가 바로 우리다, 여러분들이라 생각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는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누가는 첫 번째 단어를 우리는 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단어였다? 바로 예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자, 여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누가가 요약한 것, 네 가지 단어 표현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낸 거죠. 정말 중요한 이 네 가지의 큰 동사를 빼낸 거래요. 선택한 거예요. 고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의 결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해 결심도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새해 결심도 안 해요. 근데 새해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심에 뒷받침되는 행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작심삼일. 삼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행동하기 쉽지 않을까요?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하기 힘들까요? 그 전에 행했던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기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낡은 신발이 여러분 발에 편해요? 아니면 새 신발이 여러분 발에 편해요? 그래서 낡은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에 낡은 신발을 여전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 신발이 불편하다고. 새해가 되었지만 새 부대에 새 포들 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닮으려 하니 그 부대가 터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 행하심의 일들을 먼저 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 행하셨을까요?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표현할까요? 뭘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어요, 여러분? 뭘 행하셨냐고요? 사랑을 행하셨죠.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막 하고 또 잘못 걸렸네. 네,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신 거예요? 낮아진 곳에 가셔서 한센신병 그 별건 사람을 만져주셨고, 그렇죠? 이방 지역에 가셔서 개취급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쳐주셨고. 우리는 전국 고난주간에 보자면 돌팔매질, 그 다음에 따귀, 가시면류관 이거 다 당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그 이전에 보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상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이것도 행하신 거잖아요. 성육신의 행함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33년에 이 땅에서 삶,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우리와 친구 되셨잖아요. 같이 살아 사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 또 세례받을 필요 없지만 친히 세례요한, 죄 있는 세례요한한테 무릎 꿇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은 수많은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 가르침이 공허한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은, 권위 없는 자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은, 이미 그 가르침의 내용을 행하시며 살아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이 능력이 없고 공허한 것처럼 들리는 건 뭐예요? 자기는 경험이 없고 가르치는 지식만 전달할 때에 그것은 받는 사람조차도 허망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리 먼저 행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처절한 십자가에 몸을 버리는 그런 것까지 행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교회의 온전한 세움을 통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또 사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누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 참담한 세상 가운데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과 비슷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돌파매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었나? 행함이 사라진 교회가 됩니다. 말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 종속되어져서 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문법적인 품사의 내용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바로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실 때에 참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적인 의미로 행하는 성도가 될 때에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 되었잖아요. 행하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건설되고 있잖아요. 행하신 주님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행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온전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도행전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움직여서 놀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리니얼계 성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성령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동의함으로 참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주님을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